열왕기하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오직 한 가지 마음이면 됩니다. 그것은 죄악의 자리에 있던 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그 마음 하나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그 속에서 끊임없는 욕망이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도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인간들이 죄의 욕망, 죄된 욕망을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망을 품고 나와서 은혜를 말하고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소원 성취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위선이며 그것이 거짓 신앙이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외쳐지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어찌 보면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앞서 말한 대로 참으로 귀하신 몸과 피를 내어놓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은혜 하나면 됩니다 라고 하지 못하고 쉴 새 없이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똑같은 입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추하고 이처럼 더러운 우리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을 통해서 평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았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인 우리의 삶에 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깨닫게도 못하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참된 가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떡과 물질이 아니라 말씀에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떡이 아니라 말씀에 두는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진 본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이 나타내는 가치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과 권력과 권세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본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탄생된 기적의 사람인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새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일을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지전능하면은 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는 것이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전지전능 가운데 포함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변화되지 않는 인간. 예? 흔히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뭐 절구로 빠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인간이, 도무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 앞에 자신의 욕망을 거슬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물이 되는 것이고, 또한 신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곧 멸망의 자식이라는 증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 북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이끌고 나가서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북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 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 환난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람 군대로 하여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은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먹자고 하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누가 들어도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던 나귀머리 한 80세겔을 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겼던 비둘기똥 4분의 1갑 즉 0.3리트가 은 5세겔을 할 정도로 물가가 폭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은 80세겔은 뭐예요?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니까 80세겔이면 48이 32, 320일 품삯이란 말입니다. 5만 원으로 치면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치면 320일 곱하기 5만 원은 얼마예요? 나귀머리 하나에 1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비둘기똥 4분의 1값 0.3리트가 5세겔이니까 5세겔이면은 20일 품삯이 5마루 하면 뭡니까? 5, 20, 100, 100만 원이요. 비둘기똥 0.3리터가 이렇게 물가가 치솟을 대로 치솟았는데 엘리사가 선포하는 내용은 뭡니까? 내일 이맘때 즉 하루아침에 고운 가루가 한 스아는 7.3리터, 7리터가 약간 넘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 뭐라 했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 4분의 1갑은 0.3리터예요. 그게 얼마예요? 100만원. 은 다섯 세겔이니까요. 근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고운 가루가 한 스아, 즉 7리터가 약간 넘는 그것이 한 세겔을 하고 보리는 두 수아, 그러니까는 14리터는 것이 한 세겔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안은 난리가 났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될 거라고 엘리사가 외치는 겁니다. 이처럼 물가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려면 엄청난 양의 곡물이 사마리아 성으로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밖에는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과연 누가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정신나간 일이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여신다고 해도 엘리사의 말처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엘리사가 말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한 이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의해서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엘리사가 다시 2절 하반절이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다른 표현하면 우리 지금으로 하면 듣기는 들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게도 누구에 의해서 알려지느냐면 성 밖에 있었던 네 명의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에 의해서 성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에서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율례란 말입니다. 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지금도 부정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진 밖에 거하고 이 네 명의 문둥병자는 진 밖에 있고 성 안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좀 거기도 갖다 주는데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공급하는 걸 끊겠어요? 나병 환자들 아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머리 하나에 얼마라고요? 1600만 원이에요. 뭐 먹을 게 있겠어요? 나귀머리 하나에. 비둘기똥 0.3리터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예? 진작 알았으면 우리가 거기서 장사라도 했을 텐데 엄청나게 먹을 것 없는 그곳에 나병 환자가 과연 먹을 것이 있겠어요? 성 안에 정상인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으로 들어가든 또 성 밖에 있든 굶어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왕 죽을 바에는 아람 군대 가서 항복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죽으면 되는 거고 혹시 살려주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 네 명의 문둥병자가 어디로 가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가보니까 그곳에 군사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절에 가서 보시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이거 아마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설교 들었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네 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아람 진영에서 갔는데 그들이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도망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옵니다.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망가고 그 진에는 뭡니까?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고 결국 나병 환자들은 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람 군대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람 군대의 군사들을 전부 다 도망가 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이들이 아람을 쫓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셨고 예? 귀로 그렇게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몰아내셨고 그 몰아낸 결과를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누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왔습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도 어떤 자가 이 은혜를 누릴까요? 이들과 똑같죠. 누가 집으로 돌아올까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쥐염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자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신방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걸 공급했다면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올 생각 안 할 겁니다. 왜요?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 있어도 음식을 공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죽을 것이고 그래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쥐엄 열매라도 성 밖으로 그렇게 내려줬다면 이들은 안 움직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움직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름답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진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로 인해서 아람 진영에서 마음껏 마시면서 심지어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춰놓기까지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일을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람 군대를 쫓아내신 그 하신 일의 은혜를 지금 나병 환자 4명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마음껏 만족할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우리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다른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은혜 자체가 복음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는 침묵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있는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마리아성 사람들에게 아람 진영의 이 같은 소식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벌어졌어요?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그거 잡아먹자고 하는 지경인데 이들이 아람 진영 때 먹을 게 차고 넘친단 말이죠. 왜? 그걸 그대로 놓고 전부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자기들은 마음껏 먹고 만족을 누렸어요. 지나칠 정도로 만족했죠, 사실은요. 뭐 다 금은 보화 같은 거 숨기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알게 된 거죠. 우리만 이렇게 만족하고 우리만 이렇게 즐기는 건 합당하지 않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전하자 이것입니다. 결국 남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을 선하지 못한 것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곧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곧까지 아니면 벌이 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사마리아 성내의 형편이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나병 환자들이 아침까지 기다리자고 했다면 그것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는 한심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를 작정하고 아람 진영으로 간 나병 환자들이 본 것은 아람 군대는 모두 다 도망가고 그들이 두고 간 많은 음식들과 금은 보화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곧 죽게 된 사람에게 오아시스가 보인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야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과연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으며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명의 문둥병자는 우선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만족할 정도로 먹는 거예요, 양식을. 근데 뭘 깨닫죠? 우리만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다 전하자고 그러죠?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다 굶어 죽는 상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볼 때, 즉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은 굶어 죽는 것처럼 안 보인다니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살만해 보입니까? 아니면 굶어 죽는 현장 같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눈으론 예? 살만한 세상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하죠. 아직도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론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이 선포됐죠. 집행이 언제 될지 모르는 곳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떻게 살겠어요? 이게 사형수잖아요, 결국은.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살지 않겠어요, 사형수들은? 어느 날 문을 뚝 열고 2112번 갑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왔다? 그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심판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다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는 은혜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전해야죠. 이건 누가 전해를 사는 게, 나병 환자에게 누가 너희들만 이렇게 즐겨서 안 돼. 가서 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만 이렇게 만족한 거, 우리만 이렇게 누리는 게 이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다. 왜 그들의 시각으로는 사마리아 여성은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 현장이었단 말이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 좋고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아멘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정말 틀림없이 많은 자들에게 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다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를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자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감사를 느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네 명의 문둥병자처럼 그들 가운데 전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에요. 아, 오늘 저녁에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들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왜요? 그들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그 처지를 이 네 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느끼질 못하죠. 왜 세상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네 명의 문둥병자의 시각으로는 세상은 뭡니까? 다 굶어 죽는 사람들의 현장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가끔 영화 소재로 많이 나오죠. 엄청난 그 바이러스, 그 세균이 퍼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질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요. 근데 어느 날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약을 내가 알게 됐어요. 한 방울만 먹어도 치료가 돼.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발견했다. 야, 내일 아침에 다 먹이러 가야지. 이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겠죠. 왜 오늘 저녁에도 죽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 네 명의 문둥병자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과연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겠는가? 누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굶는 자들에겐 기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아는 자에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태도가 마땅한가? 어떻게 해요? 네 명의 문제처럼 내일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지금은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카톡이라는 또 문자라는 SNS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글을 보내주고 복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해요. 더 어떻게 해요? 자기만족으로 살아요.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나눠주진 않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고 홍해가 있듯 갈릴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해는 뭡니까? 흘려보내지 않는 물이라고 그랬죠. 죽은 바다. 받아 먹기만 하고 보내지는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됐지만 갈릴리는 받아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저 사해 쪽으로 흘려주는 바다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물고기가 많다고 그랬죠. 과연 어느 것이 생명이 풍성한가 할 때 당연히 우리는 받은 만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받은 만큼. 그게 뭡니까? 누가 시켜서 가해라. 당연히 나타나야 할 반응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누군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이것은 세상을 향한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기쁜 소식을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의 절망적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다른 것에 배부른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도 자신들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된 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래서 크리스찬들까지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내가 듣길 원하는 말을 듣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떡으로만 살아갑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에 있는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만 세상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것, 가치 있는 것을 자기 배에 채우고자 하는 더러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쁨까지도 무시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의 신자는 오늘 본문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나병 환자가 곧 신자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줄이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게 된 것처럼 세상에 기댈 것이 없고 나 자신도 믿을 것이 없다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채우시는 분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9장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잘못 이해하면 엄청난 오해를 만들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벌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오직 전도에 꽂혀서 이런 내용들을 다 그렇게 풀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에 대한 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그 복음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저들이 굶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있으면 저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것을 갖고 있는 나도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눠주고 싶은 거지 누가 전도하려서 전도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니까요. 굶주린 자에게 만족을 주니까요.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그러한 능력이라는 걸 깨닫는다면은 이건 당연히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안 전하죠. 그래서 안전한다는 건 뭡니까? 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 또한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원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부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냥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돌아오게 만든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복음 전파도 똑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복음은 전하게 돼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명의 문둥병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보셨다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말이죠.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멸망의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곳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나 실제로는 그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문둥병자는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족하면 안 되겠구나. 저 죽어가는, 저 굶어가는, 저 심판받아 마땅한 저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그걸 전하러 가는 것이 네 명의 나병 말이죠. 이게 누구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해야 돼요. 신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웃에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음 주 하겠지만 그렇게 거절했던 한 장관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어? 그 사람은 보긴 보지만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그래. 정말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믿는 자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는 예원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과 배부름이 있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배불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정 오늘 본문의 네 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은혜로 만족이 된 우리라면 또 그들처럼 나병 환자들처럼 그러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다고요?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카톡만 보내도 복음은 전달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건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맛보고 있는 그 가치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가, 그 복음의 가치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가를 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어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오늘 등장하는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그들처럼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이 찬양 후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증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자 아람 군대를 통하여 그 성을 포위하게 하시고, 그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게 하여 물가가 치솟게 됐을 때 굶어 죽게 된 나병 환자 4명이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 아람 지역에 가다가 그들의 죽으나 같은 것이니 그들을 찾아 향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아람 군대 진영을 깨끗이 비워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귀에 수많은 마병과 수많은 군대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한 그들을, 그 진영을 나병 환자 4명이 맛보고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것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희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된 것, 이것이 우리들만 이렇게 누리고 우리들만 만족하면 이건 합당하지 않다 여겨서 사마리아 성 굶어가는 그들, 죽어가는 그들, 물에 빠진 그들,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고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떨까? 과연 나병 환자들이 보는 것처럼 정말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세대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만한 세상인지, 우리의 시각이 육신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냥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갔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세상에 쥐엄 열매조차 먹을 것 없는 세상이며 하늘의 양식을 맛볼 수 없는 세상이며 그래서 그냥 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사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의 놀란 은혜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맛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나병 환자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소식을 우리만 먹고 우리만 마시는 것, 우리만 만족한 것은 합당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우리처럼 먹고 마시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양식을 많은 함께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아름다운 반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당연히 전하지 않을 것이지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을 살리게 하여,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을 건지게 하여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는다고, 주의 복음을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고 하는 우리라면은 당연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말하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말하되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널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자만큼, 누리는 것만큼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실어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